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가위바위보를 들고 두 사람이 떠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린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22장이 악해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생명의 역사라는 큰 그림 아래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말 시험은 나사,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는 훈련이 된다라고 했고 주어가 사단이 될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에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해 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통이나 고난 혹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흔히 정의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삭 헌제장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의 지식이 얼마만큼 자라왔는지를 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무서운 하나님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시는 하나님까지 쭉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 여기까지 함께 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서만 좋은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앞에서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 아브라함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시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듯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세워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험의 수준이나 종류나 환경은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한 부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의탁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순종은 대단히 잘 지적하고 짚어내지만 본인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내 계산을 넘어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과 사건들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왜 가만히 있느냐면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뭐가 답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우리의 무지의 소치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알게끔 하시려고 주실 것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런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절대 다수의 많은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가만히 있는 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서 며칠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나 시련이나 혹은 어쩔 줄을 몰라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모습은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우린 여전히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지 않는 그 삶, 그리고 멈추어 서서 여전히 살아오던 내 삶의 관습을 고수하고 있다. 실은 모두 다 불순종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만히 멈추어만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허울 좋은 성경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멈추어 있으면 두 가지 모두 다 아무런 발전이 없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케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 단순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훌륭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셔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후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잠시 한번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내용이지만 단순하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케다는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삭 헌제 사건이 그것을 드러내는 예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장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했죠? 그 일 후에, 그죠? 그 숱한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덮으시며 다시 세우신 그 많은 일들 후에 그 사랑으로 일관되게 행해오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죠? 오늘 읽으신 3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모리아 산 근처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첫 서두에 번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보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등학생이 쓴 일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걸 밝힐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 노년의 아브라함이 직접 장작을 쪼개고 직접 나귀의 안장을 놓았다라는 것을 기록해둠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3절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4절은 곧 이렇게 증거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 75km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전 시절에는 길이 좋지 않고 대부분 걸어 다녔으니까 성인 장정이 하루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킬로미터를 보통 25km 정도로 잡습니다. 성인 장정에게 그가 맥시멈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25km를 잡았을 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제 시간에 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3일 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했더라면 어쩌면 이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딜레이 시켜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면 3일 만에 도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들을 시간 안에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베이스캠프를 모리아산 밑에 차린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은 자기와 자기 아들만 가겠다라는 겁니다. 종들은 모리아산 밑 베이스캠프에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잖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밟아야 하는 단계가 있고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요. 부모는 부모 자신 스스로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밟아야 할 계단들을 밟고 갈 때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듯 자녀도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유한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치러야 할 대가와 밟아야 할 계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이 시험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으로 답을 쌓아 내려가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종들에게 거기에 머물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길목길목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풀어나간 사람들만 홀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꽤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돕고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여기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시험을 가하실 때 그때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임한다라고.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들, 그리고 배우자와 아니 부모와 그 자식들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시험이 임한다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 그 장소를 이탈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시험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그 시험을 그 자리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을 알고 또 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인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이 바로 그 신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사가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죄송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22장 서두를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을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본문을 잘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종들에게 머물 것을 명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와 내 아들이 제사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 올 때는 누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의 반을 쪼개고요, 피를 다 뺀 다음에 칼로 저면서 각을 떠서 불을 붙여 완전히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 올 때는 누구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만 돌아오는 겁니다.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4페이지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거기 나오고요. 11장은 364페이지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느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인식입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했던 말은 단순하게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너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그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그때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순종의 행동을 증거할 때 칼을 내리치는 신용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단지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 옛날에 한번 이 이삭 번제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워있는 이삭은 살았지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말리셔서 멈추긴 했지만, 그러면 그 아들의 뇌리에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 22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계속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이삭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기로 각오하고 눕기도 했지만 일단 하나님이 사주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의 가슴에 꽂으려 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때 이미 죽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제 말의 뉘앙스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케다는 단순히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생명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주신 복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녀가요. 이 아케다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서두에는 이 시험의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다를 통해 이 시험을 통해 순종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아케다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2장에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두었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설령 번제로 바쳐서 죄가 되어 완전히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이 이렇게 전개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 아케다에 대한 문제를 좀 접어두고요. 이제 이 시험이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이 시험으로 인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화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장면이에요. 제가 미리 정의를 내리면요. 순종의 사람만 순종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7절이 이렇게 그 대화가 전개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아버지와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라고 대화체가 달라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여러 가정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대화체를 보면 부부가 아예 대화가 끊어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볼 수 있고요. 그 형제가 서로 살기 등등하게 평생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싸웠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대화 내용이 어땠죠? 아버지가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내려가라 했을 때 단 한 명도 대답하지 않는 11명의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의 이 구절은 단순하게 과거에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하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이러면 되는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21장의 나이를 역산하든 20장의 나이를 통해서 21장의 이삭 헌제의 이삭의 나이를 역산하든 앞에서 역산해오면 이삭이 대략 17세가 되지만 뒤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 주석가들은 그렇게 역산하니까 그러면 여기 37세거든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부르죠? 아니 그러면 30대 중반에 이제 중년으로 가는 남자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죠? 저는 사실 37세여도 좋고 17세여도 좋습니다. 중년으로 가건 청년의 아들이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삶 때문입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그 아버지의 삶 때문이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그 아버지의 삶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존경과 신뢰를 담아 부릅니까? 아니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힘으로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모의 삶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먼저 걸어간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삶을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그 부모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질문을 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삭에게 이 질문은 당연합니다. 여행의 출발 때부터 의문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부정문인 의문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긍정을 담은 의문문으로 아버지께 궁금함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주일 아침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8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하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이 8절의 말씀은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사실 원문은요 내 아들과 번제할 어린 양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의도적으로 놔뒀습니다. 우리말 어순하고 히브리어 어순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어순은 영어 어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내 아들로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면 아들인 이삭이 들을 때 내가 번제할 어린 양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 같이도 들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말에는 해석을 할 때 주어를 가지고 와서 먼저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원문을 안 보셔서 이 한 가지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주어가 빠진 게 허다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동사나 부사나 접속사 모두에 그것이 무슨 격인지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주어가 없어도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아브라함이 말을 의도적으로 흐트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하며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여 너가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9절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노년 중에서도 노년일 때고 이삭은 중년이거나 청년이잖아요. 이 제단 위에 자기의 아들을 결박해서 놓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인이 이삭을 제압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결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삭이 결박당해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결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의도적으로 앞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유를 이제야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순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죠. 그러나 앞선 그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전이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아들을 결박해서 단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과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나의 아들 이삭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만약에 너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거야. 나의 아들아, 아버지 말 믿지? 순종해 주지 않을래?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결박당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제단 위 나무 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도 듣고 배우기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단 위에 결박당해 누웠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나 자신의 순종과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나와 내게 맡기신 사람들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교사들을 세워서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불과 100여 년밖에 해온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교육부서를 만들고 그 교육부서를 체계화시켜서 신앙을 전수한 일은 50년도 안 되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모든 전수는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부모가 신앙인으로 살며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앞에 시험마다 순종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과 100년여에 이 문제를 모두 교회에게 타인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기독교는 몰락에 몰락을 거듭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산업화의 거센 도전 덕분에 신앙의 전수자 1번이어야 하는 아버지는 밖에 머물게 되었고요. 학업 성취도가 내일을 보장한다는 이 세상에 설득당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과 독서실로 내어모는 바람에 그나마 대화할 시간조차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고사하고요.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단지 중등부 교사의, 초등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다들 내가 노년에 선교사로 나아가서 아니면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선교지로 안 나가도 되고요.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 앞에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시며 시작하셨다면 아주 간단한 우리는 답을 하나 내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홀로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수하며 하나님 주시는 시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시험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힘든 사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도 이루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멈추어 있기보단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보시며 또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